우리 지난주에는 여리고성 점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승리를 했습니다. 여리고를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하는 그 형태를 보면 이게 전투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군대들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일곱 나팔이,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예배 형태지 전쟁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배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발을 내딛는 곳이 여리고성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함의 샘플이 뭐겠어요? 여리고성이겠죠.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점령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면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건 여전히 뭐예요? 순종과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 엎드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21세기 오늘 이 목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 한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심판자로 진멸을 행하기 위해서 갔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그 땅을 진멸하러 보냈지만, 진멸을 행하기에 왔지만 진멸의 대상도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워닝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범죄는 누가 했는데요? 몇 명이 했는데요? 몇 명 중에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몇 명인데? 200만 명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누군데?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 속에 있는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하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나 한 사람 개인의 관계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뭡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한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는 한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공동체가 한 개인이고 한 개인이 전체 공동체를 대표한다라는 거죠.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뒤집어 씌워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으로 세워져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우리 은혜 공동체라는 공동체 몸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이 얼마나 이 개인주의가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 보겠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오면 뻔하다라는 거죠. 오면 아프다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다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뭡니까? 말씀 십계명 주셨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막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속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갖추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이 이것을 전체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지만 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 책임자들로 세우셨다면 말씀을 붙들고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의 실수가 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전체를 그렇게 다루시겠다라는 거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진멸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생명은 진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짐승의 생명도. 그런데 은, 금, 금속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멸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할 수 없는 건 다 어디로? 하나님의 전에 창고에 넣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에 손을 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을 누군가가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절을 보면 이 아간을 소개하는데 아간 위로 몇 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몇 대가 나오고 있어요? 아간 위로 3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했는데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요,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요, 증조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까? 중요한 것만 받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봤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기록할 때 처음에 첫 번째로 그 성경을 받아 읽는 첫 번째 수신자들이 그분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라는 거죠. 자, 3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야. 어느 누가 이야기해도 아, 그분,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어느 누군지 알 수 있는 그 집안의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파도 어느 지파?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셨는데? 다윗이 어느 지파 출신인데? 그러니까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유다 지파 출신 아간이 도적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배고파서 훔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훔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몇 절이죠?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아간이 배고파서 훔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뭐가 있어요? 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나귀들, 나귀 한 마리가 아니에요. 나귀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여러분 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나쁜 의도로 훔친 거예요.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데 이 정도 가져간다고 하나님이 아실까? 이 정도 가져간다고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신앙은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옆에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아간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누구의 아들 아간이었죠? 제가 요즘 돋보기가 없으면. 갈미의 아들, 갈미의 아들이야. 그렇죠? 아버지 갈미가 옆에 있었으면 이거 훔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 훔칠 수 있었던 게 왜?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데 이런 걸 보니까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혼자 있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친구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하고요. 장로님들도 못해요.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서줘야 되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에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데 혼자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자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약해진 만큼 공동체도 약해진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는 만큼 전체 공동체가 그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면 딱 맞아요. 이 이유 때문에라도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우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옆에 형제가 흔들리는 만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거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뭐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걸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벌써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2절 한번 봅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자, 3절은 정탐꾼의 보고예요.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가 뭐 하는 거예요? Numbers, 숫자 세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미 숫자 다 셌어요.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몇 명? 60만 명. 그런데 몇 명 보내자고요? 2, 3천명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들이 2, 3천명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이성 정도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건 뭐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뭐 수고롭게 다 올라가냐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쉽게 우리 것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올라갈 때와 아이성을 올라갈 때 차이가 뭐예요? 여리고성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미 뭘 줍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올라갔어요. 여리고성이 이미 너희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서 올라갔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 올라가기 전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흘 동안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실 수 있게 스스로 거룩해 하라 했습니다. 이번 아이성 전투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예배의 의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식은 사람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이 식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봐요. 상황을 바라보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커 보이든지 아니면 그 상황이 다소롭게 보이든지. 상황이 너무 크게 보였던 경우가 언제예요?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열 명이 돌아와서 그 땅을 어떻게 보고 합니까? 그 땅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뭐와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렇죠? 이제는 뭡니까? 아이성은요? 아유, 60만 대군 다 안 가도 됩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이 식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황이 너무 커 보이든지 아니면 너무 가소로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이 식어지면 기도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기도해요? 문제 터지기 전에, 문제 터지고 나서. 신앙이 식은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신앙이 식은 사람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해요. 수리형 성도와 정비형 성도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비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가며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예요? 완전히 고장나서 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장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조금씩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정비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퍼지면 안 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던 분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지난주에 봤던 6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뭐예요? 여호수아가 유명해졌어요. 명함 팠어요. 벌써 그 동네에 명함 다 돌렸어. 유명해졌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까만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신앙은 우리 다 흰띠처럼 해야 돼. 아멘. 이 아이성 전투 실패는 그냥 전투 한번 졌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라합이 해줬던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더라. 전투할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마음이 다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다 죽었구나. 전의를 상실해버렸는데 지금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게 이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었구나라고 전의를 상실하고 있던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한번 해볼 수 있겠네. 뭐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물 녹듯이 녹고 적들은요. 이거 뭉치면 한번 해보면 할 만 알겠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라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3일 이상 가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LA 있을 때 예배 은혜 엄청 받고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내가 집에 가다가 이런 전화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오래 가질 못해.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 헐크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해요? 옷을 찢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절망과 최고의 수치감, 견딜 수 없는 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잘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도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지를 보면 기가 차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first generation 있잖아요. 이 출애굽했던 first generation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 뒀잖아요. 그들이 가데스 반야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소리와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똑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7절 여호수아의 기도가 얼마나 문제 있는 기도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오. 지금 뭘 불평하고 있어요? 요단 건너게 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요단 왜 건너게 했어요? 요단 건너게 해주신 게 불평거리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요? 지금 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죠? 1세들이 뭐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 출애굽시켜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냐고. 지금 1세대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 저쪽은 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니에요? 약속한 땅도 아닌데 그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가 자유로웠는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마음대로 해도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족쇄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통해 하나님 앞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변심했어요. 하나님 약속한 건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 왔고 가나안 땅도 약속으로 주셨는데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것은 약속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변심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변견치 않으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래요. 아직 여호수아는 아간의 일을 몰라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여기서 모세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끝까지 리더의 자리를 지켰어. 여호수아는요, 백성하고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리더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를 좀 보세요. 타이틀이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서 있는가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손실되는 거 그것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 실패했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백성들하고 똑같이 서 있는 거. 여러분 리더십이 뭡니까? 전체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라고 나아가는 게 리더십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러는 분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리더가 돼야 돼요. 다 내 잘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변심했다고 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쟁에 패해서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Retreat이라고 불러요. 교회에서는 이 Retreat을 뭐라고 불러요? 수련회라고 불러요. Retreat. 잠시 한 스텝 물러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다시 나아가는 게 퇴각이에요. Retreat이에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곱 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면 돼요? 여덟 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시간이 돼서 어느 부분을 빼야 되는지를 보면서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이 너 그래 기도 잘하고 있다. 기도 계속해? 아니면 기도 그만하고 일어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너 기도 그만해. 지금 어떤 분위기신지 알겠죠?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던 거예요. 속이 상.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속상하셨어.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일어나.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다 못 들어서 이제 그만 집에 가시지요.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문제? 리더인 네가 수습해야 될 때야. 그렇죠? 우리는 늘 엎드려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꼭 어디 가서 뭐 20일, 뭐 30일, 40일 금식 기도해야 영성이 있고 밥 먹고 기도하는 문목사는 영성 없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도굴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돼야지. 그렇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주님 앞에 다 일러드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음 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죄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 있다 없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성경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돼요? 성전을 떠나가세요. 왜 떠나가십니까? 그 말도 맞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뭘 해야 되니까? 심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 내가 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 은혜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 임재는 임하시는 거예요. 묶인 거 풀면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잠긴 걸 풀면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자, 범죄자를 어떻게 속출해냅니까? 뭘 해요?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저게 뭐죠? 흰색이 바둑 알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위에? 우림 둠밈. 그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열두 돌이 있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파 하나하나를 그 안에 그 가슴 흉패 뒤에 보자기가 하나 있어요. 그 뒤에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거로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앞에 사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 흰색 우림 뜻이 뭡니까?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근데 이게 단수 빛이 아니에요. 복수 빛이에요. 그 다음에 두밈.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 역시 복수예요. 단수 복수가 있는데 복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군 뭐 이렇게 복수하고 리벤지 그게 아니야. 왜 하늘 복수? 그게 아니라니까. 단수 복수. 자, 둘 다 뜻은 긍정적이에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이에요. 다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까만 거 뽑으면 나쁜 거, 뭐 흰 거 뽑으면 좋은 거 이거 아닙니다. 빛이고 무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흰 거를 뽑으면 하나님이 예스로 하시고 검은 걸 뽑으면 노라고 하시고 어쩔 때는 검은 걸 뽑으면 예스라고 해주시고 어쩔 때는 흰 걸 뽑으면 노라고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아간을 뽑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두 지파니까 한 돌에 뭐 이렇게 못해.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되는 거 아니죠? 지금 저 북쪽에서 딴 분도 와 있는데 우리 성대에 탁탁탁 답이 나와야 되는데 경원 형제도 와 있는데 한 돌에 여섯 지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또 한 돌에 여섯 지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여섯 지파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 여섯 지파를 가지고 또 나누는 거예요. 한 돌에 세 지파 또 한 돌에 세 지파. 그러니까 2분의 1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간까지 내려오는데 돌 몇 번 뽑았을 것 같아요? 한 10번? 12번? 남자들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한 뭐 몇 번까지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그렇게 소요되지는 않았을 게 분명해요. 그렇죠. 뽑으면 되니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고파서 훔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종들도 있었고 소들과 양들과 부자입니다. 유력한 지파 출신이에요. 자,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20절과 19절과 20절 한번 볼게요. 19절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하고 20절에서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여호수아가 뭘 한 거예요? 니제를 네가 알렸다. 다 소생이 말할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간이,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억울합니다. 먼지 털어, 뭐,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나이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극 안 보세요? 자,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서 아간이 어떤 시간들을 통과했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뭘 한 거예요? 자백하는 걸 보면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후회도 있었고 회개까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더러운 게 아니야. 뭐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불면 많이 다쳐.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다 같이 죽자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바로 내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뭐뭐 훔쳤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뭡니까? 모피코트 하나 훔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요 가치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 200세겔, 그 당시에 성인이 노동했을 때 1년치 월급이 5세겔에서 10세겔이에요 그런데 은이 지금 몇 세겔? 200세겔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몇 년치 월급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좀도둑이 아니에요, 얘는.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뭐예요? 금이 얼마나 무거워요? 50세겔. 50세겔을 제가 킬로그램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600g 정도 나와요. 놀랬죠? 600kg 나올 뻔했지. 600g이야. 근데 1g당 요즘 금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42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곱하기 600을 하면 24,600불. 근데 오늘날 가치가 그 정도면 이 24,600불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면 이게 가치가 뭐 더 커질 수준이 아니지. 엄청 차이 나는 거지, 그렇죠? 장로님 옛날에 한국에 우리 60년대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행 갔다 오셔서 피곤하시구나. 잠시만 기다리시면 끝납니다. 장난이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질문이 드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회개하는 것 같은데 이미 죄책감도 느끼고 있고 자백도 하고 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하나님이? 용서와 처벌은 다른 거라는 거. 용서는 해 주셔도 네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날 우리 특히 장로교 성도님들 너무 뻔뻔해. 너무 뻔뻔해요. 감리교만 가도 이렇게 안 해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왜? 그분들은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데, 신앙도 없는데 다 천국 간대. 장로교만 다니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대. 잘못한 분이 교회에서 더 큰 소리 쳐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데, 예배드리다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 기억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그냥 두고 가서 화해하고 잘못했으면 보상해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해 주시지만 네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악을 골짜기에 묻히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에. 우리 스스로 내 안에는 이런 악안의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는 가끔 교회 왔다가 불 켜져 있을 때를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 집 같았으면 잘 보고 갔을 거예요. 불이 꺼졌는지, 그렇죠? 근데 교회 들어올 때 불이 켜져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마지막에 뛰어나가면서 급하니까 뛰어나갔겠죠. 하나님의 것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성도님들 헌금이 작은 걸 드리는 거지만 내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돈 몇 푼 드린다고 헌금 기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졌다고 해요. 그게 내 신앙이니까, 그게 내 전부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악을 골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요 성공교절 하나만 볼게요. 호세아 2장입니다. 제가 미리 못 줘서 미안합니다. 호세아 2장은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호세아 2장 15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지금 저주의 상징인 악골 골짜기가 뭐가 된다고요? 소망의 문.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악골 골짜기였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러면 내 재차가 악골 골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으면 내 자체가 뭐예요? 악골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골 골짜기 같은 내 인생에 주님 찾아오시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더 이상 악골 골짜기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옷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소망의 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의 문이 되시고 우리 교회, 은혜 교회의 소망의 문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